호세아서 6장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6장 1절부터 3절까지 126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새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리라. 예. 예, 성경 아카데미 오늘 호세아서 예,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예. 교회 제가 들어온 이후로 성경 아카데미는 처음 해봅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제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도 혹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임재춘이고요. 호세아서를 제가 담당을 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 형제님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됐고,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개괄적으로 호세아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이름 자체가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기록을 했는데요. 호세아서 이름,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공부하시고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은 호세아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대충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읽어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호세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호세아서 속에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대한 그런 사랑이 이 호세아서에 아주 듬뿍하니 아주 촉촉히 적혀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게 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한 사랑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것은 물론 추정입니다. BC 755년, 예수님 오시기 755년부터 BC 723년경에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제13대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서 통치 말기부터 시작해서 19대이면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예 걸쳐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것으로 그리고 그때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를 보면요.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 어떤 시대적으로 배경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뭔지 이 사실을 안다면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볼 때 이해가 아주 더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세아가 호세아서가 기록될 때는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라고 그랬으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후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흥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현세 지향주의,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이의심에 빠져서 극심한 종교적으로는 타락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된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때부터 이런 징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에 북쪽에 가장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에 그게 달았을 때 그게 달아있을 때 주변에 있는 아수르 있죠. 아수르라고 하는 왕, 이 첫 번째는 불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글랍 빌레셀이 3세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살만에솔 5세와 사르곤 2세가 세 차례 공격을 해서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한테 포로 잡혀가고 그들은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하나님께 당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삶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아수르 있잖아요. 그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할 때요. 그 아수르를 쫓아가서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많은 재물을 바쳐서 어떻게든지 아수르부터 그 어수르에게 당하는 그 곤란을 조금은 좀 감해 보려고 하는 자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많은 재물들을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그 환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잘못된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1절이나 8장 9절이나 또 12장 1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또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을 이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충족하고 그 불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까지 우상까지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우상 숭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서슴치 않고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그들의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그들의 부패상을 완전히 공개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어 있는 걸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위 말해서 현대판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 소위 말해서 물신에 대한 숭배가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동일하게 경고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신숭배와 각종 현대판 우상들이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진정한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 현대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대판 우상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히 상상 못하는 것들이 요즘들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답니다. PC통신이 자기의 우상인 경우도 있죠. PC통신. PC통신을 하는데 밤새워서 합니다. 성경 보는 데는 밤새워서 하지 않는데 PC통신을 한다랄지 이런 건 아주 밤새워서 하는. 그러니까 요즘 현대판 우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경계하고자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어서 이 암모스에서는 이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강조했는데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용서하신다고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도 이 호세아에서는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흉악한 죄악을 보고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세상 죄에 푹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은 바로 이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모습으로도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 호세아를 기록한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주제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4번에 본서의 주제 그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을 좀 참조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의 고멜이 결혼을 시작함으로써 호세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 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면서부터 호세아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음란한 여자인 고멜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호세아는 주님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그 타락된 모습은 바로 고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 호세아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는 음란한 여인과 고멜 결혼함으로써 그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로도 과거 이전에 잘못된 그 죄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음란한 짓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그녀를 다시 사랑해서 그 호세아가 그 고멜을 받아든 모습들이 다시 성경에 보면 3장이 아주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혹 잘못하고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셔서 다시 받아주실 것에 대한 모습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엄청난 죄에도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을 다시 받아준 호세아의 태도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또 징계와 심판이라고 하는 걸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그 범죄함을 깨닫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너무나도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또 이 호세아서에다가 아주 잘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14장 1절 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소정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예. 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라고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복하라고 얘기하는, 그럼 하나님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애절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에 아주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호세아서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전하여주는 메시지로서 비록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실을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이 성경 속에 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고, 그래서 비록 순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얼굴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거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으시고 그 다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또 권면하는 내용으로도 호세아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호세아서의 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창조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 1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호세아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호세아서의 저자하고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든, 여로보암, 구체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시대에 부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부예리의 아들이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있는 선지자들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장 1절에는 저자하고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14장 9절까지 전체 내용 속에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3장 5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방탕한 아내인 고멜과 그 다음에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심적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파트인 4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비교가 딱 되는 거죠. 방탕한 아내는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이고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두 파트를 딱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호세아서 1장 2절을 한번 보죠.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는 음란한 죄를 행함으로써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란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예표적으로 이 얘기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음란한 아내인 그 고멜과 결혼에 대한 명령이 1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고멜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새 자녀를 낳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낳은 자식은 딸인데 노루 하람 하마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는 아들입니다. 이름은 노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스라엘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뜻은 정반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그런 뜻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흩으신다 그런 뜻이죠. 뿌려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발음은 비슷한데 내용 뜻 자체는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 결과 그들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이 이스루엘이고 두 번째 자식이 로루아마인데 로루아마라는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런 뜻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이라는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고멜과 결혼하고 새 자식을 낳는 그런 모습이 새 자녀의 출산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2장 1절까지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도 1장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는 호세아서 전체를 축약에서 얘기하는 장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범죄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회복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1장 자체가 호세아서 전체를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고멜의 부정, 그 다음에 그 고멜의 부정에 대한 호세아의 징계에 대한 선포가 2장 2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2장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예. 고멜, 그 부정한 아내인 그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되었으면 호세아만 바라고 호세아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고멜은 자기의 과거의 어떤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연애하는 자를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떠나서 다시 연애하는 자를 쫓아갔고 쫓아가면서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니고 그 연애하는 자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연애하는 자가 자기에게 준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죠. 떡과 물과 양, 떡과 물이라고 하는 건 먹을 거잖아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양털과 내 삶.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입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과 술. 이거 기쁨인 겁니다. 기쁨. 술이라고 하는 게 구약성경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을 기쁨. 그러니까 기쁨 자체도 호세아의 긍휼 가운데서 고멜이 선택함을 당하고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쫓아서 호세아를 배반해서 연애한 자를 쫓아가고 그 연애하는 자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기쁨을 준다고 이 착각하고 있는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고멜에 대한 범죄와 부정과 호세아의 징계 선언이 2장 2절부터 7절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동일하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고멜이 범죄한 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하는 모습하고 똑같고 호세아가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선포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2장 8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 시기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뭐라고요? 빼앗으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또 기름, 그 다음에 금과 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데 이것을 갖다 사용한 겁니다. 단을 만들거나 그 단 앞에 차려놓는 음식으로서 사용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 때문에 9절에 그러므로 그 시기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다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뭐 포도주도 찾는다고 되어 있죠.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내가 다 뺏으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다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바알 숭배하는 것에 대한 징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11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개괄적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2장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연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것도 2장 14절부터 23절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한 구절 또 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복하시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5장까지는 5절까지는 부정한 그 여인인 고멜 있죠. 그 고멜을 다시 구속하는, 다시 사랑으로 감싸 안는 바로 호세아의 모습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에 대한 얼마나 애절한 사랑이 간절한 사랑이 여기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고멜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이제 연애하는 자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며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너와 사랑을 같이 나누자라고 호세아가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제안하죠. 우리가 서로 화목하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 편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냐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어떠한 남자하고 어떠한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아주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짝사랑하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공부할 때도 생각하고 직장에서도 생각하고 책만 펴면 얼굴이 나타나고 무지무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데 이 여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결혼을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행복한 삶을 누려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편에서 그것을 끝까지 배척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바로 호세아도 고멜한테 그 범죄한 고멜 그 고멜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너 다른 남자를 이제 사귀지도 말고 그게 뭐야 행음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있겠 너와 같이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는 모습도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장부터는 또 한 가지 단락으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에 관영한 꽉 들어차 있는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유절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 뒤대임이라는 것은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3절에도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뭐라고요?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예,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관영한 죄,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고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죄,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 수하를 뭐라고요?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예. 나무를 향하여서 물었다는 겁니다. 나무를 향해서 물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무는 뭐냐면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막대기는 저에게 구한다. 막대기. 그러니까 우상 자체를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건 나무에 불과하고 막대기에 불과한 거죠. 그런 우상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고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 4절. 5장 4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행음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모습으로 4장 4절부터 5장 4절까지 연속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부터는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갔고 그 교만 죄가 종교적인 죄에 연결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는 인애의 상실,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상실되어서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 보겠습니다. 6장 4절. 에브라함아, 에브라함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에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 안개잖아요. 안개요. 안개는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들은 쉬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있는 그 이슬 있잖아요. 이슬도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애가 아예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8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그 이방과의 혼잡으로 인해서 그 범죄한 내용과 그 다음 심판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10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그 다음에 10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와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는 그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 다음에 그들에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예.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렇게 되죠. 사랑의 줄로 이끄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 그 다음에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에 대한 경고와 또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촉구가, 회개의 촉구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4절. 14절. 에브라임이 경록해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의 수치를 저희에게 돌리시리라. 예. 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데 어느 정도 경록해 하는 거냐면 아주 극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심판하겠다고 계속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냐고 그 경로계함이 아주 극심했다고 되어 있죠. 아주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경로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서 저희의 수치를 저희에게 돌리리라. 부끄러움을 끼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또 8절까지는 그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13장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범죄를 했는데 더욱 범죄했다고 되어 있죠.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니라 하더라. 예, 은으로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송아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우상한테 입 맞추는 겁니다. 입 맞춘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부어 만든 우상에게 입을 맞추는 이 엄청난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더욱 범죄했다고 돼 있죠. 더욱.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경 이제 쭉 읽으면서요. 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내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해야지 돌이키고 다짐해보지만 그 결심이 또 오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인본주의적인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완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되어 있던 말씀이 바로 14장에 이제 다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촉구.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14장 4절부터 9절까지는 회개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회복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용서해달라는 거죠. 죄 용서해달라는 거죠.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자, 아까는 수송아지를 은으로 부어서 만드는 거에다 입을 댔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입 맞추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그렇죠.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 6장 4절에서 이슬은 금방 없어지는 모습으로서 이슬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축복의 의미로서 이슬을 얘기하고 있죠.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가 깊이 백합목이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같이 안락을 누리면서 살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게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축복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에게 축복이 돌아갈 것에 대한 모습으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읽으시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시면 자세하게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좀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종류로 추려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요.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부분, 그 다음에 그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한번 네 가지 분류로 해서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고멜이 아주 부정한 아내였듯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1장 2절 3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내용들이 호세아서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서 모든 음식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우상 만드는 재료로 우상의 제단을 꾸미는 재료로 사용했고 거기에 바치는 음식으로 바치는 이 엄청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4장 호세아 4장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4장 11절 17절 보겠습니다. 11절 아까 읽어봤죠.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연합했다고요? 우상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우상.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모든 사랑을 바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부터 7절에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9장 1절에도 그렇고 또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1절 2절 1절 2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예.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곡식이 소출이 잘 되고 먹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고 이것은 우상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 우상이 바알신이나 이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내려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우상에게 풍성하게 차려주는 겁니다. 아주 우상 섬기는 데에서는 아주 끝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2절에도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었다고 되어 있죠.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며 그 주상을 흐르리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깨부셔버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7절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7절. 11장 7절. 내 백성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느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완전한 전적이고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죠?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결심을 하고 떠나버린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13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막 두들겼습니다. 두들겼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인애를 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육신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거든요. 아수르한테 쫓아가가지고 사사사사 비운 겁니다. 싹사사사 비운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심판을 내리는 것은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쫓아가서 아수르한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죠. 또 애굽한테 쫓아가서 애굽 보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7장, 호세아 7장. 7장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는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한테는 가서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향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인 거죠. 8장 9절. 옆에요. 8장 9절에도.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 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않냐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수르로 내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그 아수르로 내려가서 값주고 연애하는 자를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수르하고 애굽에게 눈물을 줘서 동맹과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짓을 행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평화조약을 맺는 이 너무나도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12장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하고 계약을 맺고 기름을 뭐라고요? 애굽에게 보낸 거예요. 기름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뇌물 바치는 겁니다. 뇌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육신적인 방법들, 인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했죠. 동일하게 이 물신 숭배나 각종 현대판 우상들이 만연한 우리 시대에도 혹 잘못하면 미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모습으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물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건 물자 써서 귀신 시자 써서 귀신이다.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 그 다음에 각종 현대판 우상들이 만연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주님으로만 바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의지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교훈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주님, 그것이 그 주님 만날 날만 고대하고 우리의 정결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호세아에서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성경 구절들은요 집에 가서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심판 내용을 이제 몇 가지로만 이렇게 줄여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식물들을 다 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폐한다. 식물들. 먹는 문제를 다 빼앗는다고 되어 있죠. 호세아 2장 9절. 호세아 2장 9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것은 몸을 가리울 내 양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예. 먹고 입는 문제 싹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8장 7절. 이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아보시죠. 8장 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혹속 열매일지라도 예, 서로 외칠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줄기가 없고 열매를 맺히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가 흉년에 대한 것이죠. 흉년에 대한. 일단 혹 열린다 할지라도 이방이 와서 싹 뺏어가 버릴 거라는 겁니다.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내리실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9장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먹을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 폐해버리시는 식물을 폐해버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서 명절을 폐해버리는 것도 있죠. 2장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제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그 명절을 지킬 때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을 싹 뺏어버리는 겁니다. 애통의 날이 도래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얼굴빛이 싹 변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이 아니고요. 네,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맞습니다. 아모스 8장 10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예. 기쁨이라고 하는 걸 싹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절기가 애통으로 바뀌는 거죠. 절기가. 그러니까 이 명절을 싹 뺏어버리는 겁니다. 기쁨을 그들에게서 싹 뺏어버릴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명절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명절은 축제일인데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제일인데 그 기쁨을 싹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손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호세아서 9장 11절. 호세아서 9장 11절. 12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자식을 폐하겠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겠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켰냐? 안 돌이켰다는 겁니다. 항상. 또 13장 16절에도 13장 16절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된 여인은 뭐라고요? 배가 갈리오리라. 예. 그 자녀, 자식들에게 대한, 후손에게 대한 엄청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9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9장 16절에도,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뭐라고요? 죽이리라. 예.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만큼 또 갚으신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정확하게 사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행한 대로. 4장 9절.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장 2절. 12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을 주시며 그 소행대로 뭐라고요? 보응하시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고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로 받았습니다. 2장 13절에요. 2장 13절에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시일이라는 건 날짜를 따라서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시킨다는 거죠. 그들이 바알을 섬긴 시일을 따라서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속한 기간이 약 208년입니다. 208년 BC 930년부터 시작해서 722년에 망했는데 그때까지 약 208년인데 멸망 아수르한테 멸망해서 그들이 아수르로부터 다시 귀환할 때까지가 약 185년입니다. 185년. 그래서 BC 722년부터 537년까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죄를 지은 그 시를 따라서 아수르한테 망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기간이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거의 일치되죠. 그러니까 물론 208년 동안 내내 그냥 하나님께 범죄한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 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날짜 계산해서 그들을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러죠?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식물을 폐하겠다고 하는 예언. 그다음 명절도 폐하버리겠다. 아수르로 너희들은 끌려갈 거다. 그다음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또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바로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그 음란한 아내의 고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여서 가출한 그 아내를 속량한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폐역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올바른 관계를 맺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자, 내 편에서는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다 예비해놨다는 겁니다.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참여하기만 하면.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 불의한 그 고멜, 음란한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 범죄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복하는 모습들이 이 호세아서에 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또 15절부터 6장 3절까지 그런 내용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구속사적인 계속 순환 관계 물론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계속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죄든지 간에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과 묵과하지 않는다는 공의와 그 다음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또 새롭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돌이키면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잖아요. 심판하면 돌이키고 돌이키면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범죄할 때 심판하는 것은 공의고 돌이킬 때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구약성경에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이 호세아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호세아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잘못해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어떤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데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간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 바라보고 그때 나의 이제 이 불완전한 모습을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같이 살 거에 대한 소망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호세아서에다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내용, 그들에게 심판한 내용,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호세아서가 중요하게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호세아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읽어보지 않고 맨주먹 붉은 피로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감이 열려서 곧 읽을 텐데 아직도 감이 안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신 분들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유인물하고 비교하고 또 호세아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어떤 책이 있다면 그것도 참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개인의 모습인 것이 틀림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훈을 참 많이 얻었던 책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그냥 읽었던 책인데 자세히 공부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릴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예.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언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에서 그대로 인용했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먼저 불러내었다는 얘기는 먼저 갔기 때문에 불러낸 거죠. 그렇죠?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난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영아 학살을 할 때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현몽해서 그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죠.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들을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라고요? 이루려 합니다. 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거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해간 사실을 이 호세아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죠. 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것도 이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잖아. 죄악된 세상을 의미할 때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상기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된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었으니라.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럼 마치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바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시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그리스도, 애굽에서 돌아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호세아서 11장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도 구원시킬 그리스도의 모습 상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 2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예.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모든 사실들이 신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킬 이방인도 구원시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2장 23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바로 우리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이방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내 개체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도 되지만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들을 구속하는 메시아로서도 그리스도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대한 예언이면서 이방인을 구원화시킬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 그것은 호세아서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 그것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 관한 관계 속에도 설명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신랑인 그리스도하고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이 호세아서에도 호세아와 그 다음에 음란한 아내인 그 고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교회의 신약성경에도 신랑이신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신부인 교회의 이걸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부부관계 아내들아 남편들아 얘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그 이 비밀이 크도다고 돼 있죠. 이 비밀이 크다고 돼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호세아서도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2절. 예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 제3일은 뭐예요? 항상 부활이잖아, 부활이.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여기 그대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되어 있죠. 바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으로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그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13절에 답이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바로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호세아 6장 2절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상은 애굽으로 피난 가신 그리스도,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방인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사랑과 구속하실 그리스도, 바로 호세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호세아는 또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호세아서에 그리스도의 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것저것 좀 정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좀 집에서 좀 자세히도 한번 읽어보고, 14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뭐 하루에 앉아서 다 공부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길으면 이틀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 문맥 따져가면서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야 봐야 될 말씀들 한 다섯 가지만 추려서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전제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내가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 말로 읽는데 내 가슴으로 읽지 않냐면 말씀은 나를 계속해서 튕겨나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항상 읽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 얘기한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서 공부하실 때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이렇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상고하는 몇 가지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호세아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소욕과, 아니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곡식과 포도주, 그 모든 것들, 또 그 다음에 은과 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일깨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식적인 재능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돈 버는 어떤 재능들도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야지 자기만을 위한 것 또 육신적인 것으로 이용된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달란트에 대한 비유 나오죠.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각각 재능대로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능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의 어떤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량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분량에 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가장 아름다울 겁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똑같죠.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적인 거 절대적으로 누가 맞냐 적으냐 이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활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남겼잖아요. 100% 남긴 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다 남겼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이 다 있습니다. 남들은 성경을 공부하면 뭐 머릿속에 너무너무 기억 잘하고 성경도 막 이 얘기도 잘해주고 뭐 그런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 부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 잘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만 바라고 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도외시하고 산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주어진 재능, 그거에 맞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학생의 교사면 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유치부 교사, 유치부 교사로서의 어떤 재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겁니다. 유년부도 마찬가지고 천년의 어떤 간부가 될 수도 있고 구역에서는 구역장도 있고 조장도 있고 교회에서는 말씀 전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각자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는 다른 것은 다 못하는데 화장실 청소만큼은 잘한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와서 이게 말씀들을 와서 화장실 한번 싹 들어갔는데 썩은 냄새 나고 흉한 냄새 나면 얼굴 다 인상 찌푸릴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서도 그 냄새가 코에서 맴돈두고 있다면 말씀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상쾌하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7절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뭐라고 주셨, 뭘 줬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그 이상도 생각 말고 그 이하도 말고 그 이상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침륜이죠. 그러니까 분량대로 그 충성을 충실히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손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 그 몸이 병신이잖아요. 그러죠? 자, 눈이 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병신입니다. 그러죠?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가.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는 분량의 한계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후서 10장 1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예.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말고, 그럼 교만이죠. 그러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 딱 정해진 만큼만, 그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만 하면 딱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그만큼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분량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일을 충실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되어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내가 머리가 좋은 것도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 것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 그것도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일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서 4장 10절. 호세아 4장 10절.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습니다. 여호와 쫓기를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쫓기를 그쳤다.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쫓아가기를 그쳤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진리를 쫓지 않았다.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등지고 자기 계획,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하나님을 쫓기를 그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한 게 뭐예요? 거짓 사도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미혹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요즘 전도인실에요. 그 이 교회 우리 믿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고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변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그 중에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 무너진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분명히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된 말씀, 그 복음 외에 이상하게 해석하고 푸는 그런 다른 교훈들이 있는데, 그런 교훈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살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쫓기를 그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요. 부르시는 그때 바로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쫓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은요.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이 될 수 있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20절. 19절부터 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구냐면 누구예요?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그렇죠?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21절부터 또 보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뭐라고요? 예수를 쫓았다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주위에 주어진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시면 총알같이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뭐냐면 주님께 항상 향해 있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기도하고 죄를 용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해 주실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을 쫓아갈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그런 말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언제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른다는 거죠. 마음 자세가 항상 주님을 쫓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제자들이 주님 부르셨을 때 곧바로 시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인데요.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뭐라고요? 일어나 쫓으니라. 예,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깨워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 또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 1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할례를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날 즉시로 할례를 행해버렸잖아요.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21장 14절에는 하갈을 내쫓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갈에게 짐 지우고 이스마엘과 같이 내쫓아버렸잖아요. 바로 즉시로 해결한 겁니다. 이스마엘도 사실은 자기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했거든요. 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짐을 아들한테 지우고 하루 떠났잖아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시편 119편. 119편 60절입니다. 60절.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되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주의 명령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다. 예. 항상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5분 대기조가 있으면 5분 대기조. 그러죠?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들은, 이제 군장은 항상 차려놓고, 꾸려놓고, 신발도 신고 잡니다. 신발도 신고. 그래서 비상이 떨어지면 군장 내고 총 들고 그냥 바로 튕겨나가는 거죠.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게 5분 대기조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5분 대기조는 깨어있는 생활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쫓아가는 삶.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요구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지 못하면 항상 주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내 형편 살펴보고 내 주위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만 향해 있는 사람, 주님만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바로 총알같이 튀어가 나가는, 군대말 표현으로 총알같이 튀어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위해서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 5장. 호세아 5장 7절. 5장 7절.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예.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정조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 말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한 자를 두는 것이 정조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도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도 있죠. 첫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으면 그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편에서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해체라는 겁니다. 전라든 말로 해체라는 거죠.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눈을 돌리는 거. 사랑하는 자 옆에다 두고도 눈이 옆으로 돌아가 있는 또 너무나도 완악한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거하라고 요한일서 2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처음 거한 것, 처음 들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내 마음에 지키고 그 사랑을 쫓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될 것을 이 호세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또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장 2절에는 호세아서 10장 2절에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두 마음. 두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두 개. 하나님과 우상과 겸해서 섬기고, 필요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가끔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딱 걸치고 필요한 대로 들었다 놨다 하죠. 들었다 놨다. 그런 모습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인 겁니다. 두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때로 두 마음을 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예.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신도 섬기고. 예,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두 마음을. 그런 두 마음 품은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3절 1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예.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도 동일하게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사실은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정함이 없는 자. 마치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기도 정착하지 못하고 저기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 청년 형제님들 중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많이 있을 텐데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옮깁니다. 계속해서. 그러죠?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 직장이 계속해서 옮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어차피 마음에 안 들게 돼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막 떠들이처럼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들도 철새가 있는 것처럼 직장인들도 철새가 있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업종까지 전화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로 마치 이렇게 정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8절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겁니다. 딱 정해지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할 정자 있잖아요. 일단 정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두 마음 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정하라고 되어 있죠. 뜨거웁든지 차가웁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확실한 거 선택을 하는 거죠. 미지근한 그런 생활. 시간 있으면 교제 오고 없으면 안 오고 피곤하면 쉬고 좀 괜찮으면 교제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저 형제가 잊어버릴만 안 하면 한 번씩 나오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속에 있는 내용,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간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런 내용들이 한 가지로 주제가 딱 일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호세아서 11장 2절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물리하고 예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가까이 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와야 되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반대쪽으로 갑니까?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러면 매맞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결혼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이들 키우면서 그거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이 얘기해도, 옳은 대로 올 생각도 안 하고, 지 맘대로 가면 있잖아요. 탁 잡아다 놓고, 바지 내리고 휘처리야 됩니다. 그러죠? 무섭게 되죠, 무섭게. 저는 아주 무섭게 됩니다. 매 맞기 시작하면 저도 땀 흘리고, 다 땀 흘리거든요. 부르면 돌아와야 되는데, 부를수록 저희가 멀리하고, 멀리에서 뭐 하냐면, 그 뒤에 보면 바울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세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더 우상 섬기는 쪽으로, 죄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5절에는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뭐라고요? 싫어하였습니다. 싫어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7절에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라. 아예 작정하고 아예 떠나버린 겁니다. 작정하고. 부르면 올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싫어하고 아예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리 깨우쳐줘도 마음 고쳐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쳐먹지 않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교훈을 얻고 이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호박에 짐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박에 짐죽인. 그러죠? 호박에 침주면 호박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이걸 좀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이제 사용 이용이 돼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폭 썩어버리는 겁니다. 폭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제 길로 간 것을 끄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혹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돼 있잖아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냐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목자와 감독된 얘기로 돌아가자고 돼 있는 겁니다. 목자와 감독되신 얘기에 돌아가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잘못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돌아가는 것도 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도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잔치는 기분이 좋을 때 잔치 베푸는 거지. 무덤덤하고 별로 기분 안 좋을 때는 잔치 안 베푸잖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혹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할 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서 내가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고할 말씀 이 다섯 가지 내용은 주제 자체가 또 하나로 동일한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조금만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 사람이 엎드러지면 달리기 하다가 꼬마들도 탑하다가 엎어지잖아요. 그럼 뻘떡 일어납니다. 탈탈탈 털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집 떠나서 여행을 간 사람도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그 자체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혹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6절에 내가 기울을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예, 전쟁터에서 말, 손살같이 달려가잖아요. 손살같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막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도망갑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마음에 결심하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 말씀을 떠나서 진정한 진리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잖아요. 롯. 그러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간 롯. 그 형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사회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교회 사회에서도. 우리의 짧은 한국의 복음의 교회사 속에서도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건 알 수, 다 아시잖아요. 롯, 그 결말이 비참했잖아요.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싸우고 바나바는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잖아요. 구부로. 자기 고향에 가서 편안히 살았습니다. 편안히 살았는지 어찌는지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편안히 살 리가 없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그 바울. 바울을 떠나서 바나바가 좋았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죠? 또 대마 있잖아요. 대마. 디모데후서 4장. 이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좀 보면 좋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같이 읽어보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예.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되어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는 호화로운 도시라고 되어있죠. 호화로운 도시. 자기에게 육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쪽으로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 고난 속에서 기쁨 누리는 것을 원치 않은 겁니다. 떠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것처럼 그들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일깨워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신앙생활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혹 있는 부분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알아서 채우십시오. 알아서. 예. 그래서 아주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